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5일 주의 날입니다. 첫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1절 가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았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겁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왜 굳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도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12장 그 무렵의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먹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되물으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의 한 일에 대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은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제사장만이 그 빵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 율법에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안식일법을 어겨도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여기에 있다. 성경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너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긴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에는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양을 웅덩이에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다른 손처럼 상하게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밖으로 나가 예수를 죽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일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모두 낫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르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내 종이 여기 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선포하리라. 그는 말다툼을 하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정의를 승리로 이끌기까지 꺾어진 갈대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며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 희망을 걸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는 귀신이 들려 눈도 멀고 말도 못하게 된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그를 낫게 해주시자 그가 말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인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이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고울이나 집안도 갈라져 싸우면 오래 갈 수 없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사탄의 나라는 이미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집에 들어가 주인을 묶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야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를 도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쫓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온갖 죄를 짓고 모독하는 말을 하여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도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나무를 잘 가꾸어야 한다. 너희가 가꾼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마음이 약한데 너희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죄 있다고 선고받기도 할 것이다. 그때 율법 선생과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 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날에는 남쪽 나라의 여왕도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먼 땅끝에서 솔로몬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면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광야를 헤맨다. 그러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떠난 옛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악한 영은 옛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집에 아무도 들어있지 않으며 집이 깨끗이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악한 영은 다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그 집으로 데려온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은 전보다 더 나쁜 편이 된다.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이냐? 그러고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그러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꽃꽃꽃꽃장이는 내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지매 내 안에 풍요로는 예예예예.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종살이를 하며 괴롭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선지자의 말에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을 믿지 않기로 하고 우상도 섬기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어느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 왕은 커다란 황금상을 만들고 모두 절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소년 3명은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들은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너희는 왜 절을 하지 않느냐? 내 명령을 위반한 자는 저 불 속에 집어던질 것이야. 그럼 누가 너희를 구해주지? 소년들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 구해주시지 않는다 해도 좋습니다. 불에 타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난 왕은 소년들을 불 속에 집어던지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소년들을 집어던진 군사는 튀긴 불똥에 타 죽었지만 불 속에 던져진 세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들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들을 불 속에서 꺼내라고 명했습니다. 너희의 신인 하나님은 참 신이시로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는 죽일 것이야. 소년 다니엘도 어려서 바빌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서 총독이라는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나라의 신을 헐뜯고 저희 나라 신을 두둔합니다. 다니엘을 죽이소서!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두게 했습니다.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덤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자들은 마치 고양이처럼 순해졌습니다. 다음 날 왕은 사자굴에 가보았습니다.
다니엘, 무사했구나.
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왕은 곧 다니엘 대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된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을 다시 고쳐지었습니다. 한편 바벨론에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친척인 모르드게의 수라에서 아리따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로 뽑혔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걱정되어 이따금 궁궐 문 앞에 가서 기웃거렸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두 명의 관리를 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고 왕은 두 명의 관리를 체포했습니다. 이때 세력이 제일 컸던 사람은 대신 하만이었죠. 하만이 지나가면 모두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만은 하만을 만나도 모른 차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하만은 왕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네 습관만 따를 뿐 전하의 명령을 듣지 않나이다. 모두 죽여 없애버려야 합니다. 왕은 하만에게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12월 13일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다 뺏도록 하라는 포구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르드개는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한 다음 왕을 만났습니다. 오늘 밤 잔치를 열겠습니다. 하만도 부르소서. 왕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잔치는 아주 즐겁게 끝이 났습니다. 만족한 왕은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오.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소서. 왕은 지난날 이스라엘 사람인 모르드개가 자기를 구해주었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만은 이때까지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친척인 줄 몰랐습니다. 왕은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 만든 십자가에 하만을 매달아서 죽이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목적,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잠언을 읽는 목적이 2절부터 이어지고 있으니까 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네,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목적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목적은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목적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세 가지 품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3절 말씀은 히브리어와 우리말 사이의 차이점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은 히브리어 문장의 진행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조금씩 이해를 더해가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어 문장 순서대로 읽으면 1장 3절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잠언의 세 번째 목적은 훈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훈계는 지혜롭게 행할 일에 관한 것이다. 네, 히브리어 본문에서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면 잠언 1장 3절에 담긴 나머지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면서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고자 한다. 네,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이해했는데요. 한 가지씩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의롭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그 지혜로운 행동에 공의가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롭다 하는 것은 공평하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여기 잠언 1장 3절의 공의는 굳이 한 단어로 옮긴다면 의로움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의로움은 재판에서 아주 중요하지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도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에 따라 재판하고 판단할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재판관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판단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 내리는 모든 판단이 공의롭기를 소망합니다. 늘 공의롭게 판단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훈계를 받아들여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세 번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잠언 1장 3절 하반절의 앞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다음에 정의롭게가 나옵니다. 얼핏 듣기에 두 가지 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왜 공의와 정의가 나란히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처럼 특정한 단어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를 알고자 할 때 약간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불편함이라는 말을 제가 입 밖에 내고 보니까 한 가지 변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에는 편안하게 여러분과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히브리어가 어떻고 번역이 어떻고 하는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히브리어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함께 배우는 사람일 뿐입니다. 잠언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성경 원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사전이 필요하죠. 구약 성경의 주된 언어는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히브리어 사전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자료는 대부분 무료라는 강점이 있죠. 그런데 그 무료로 제공되는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아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차차 쌓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고 또 성경 본문의 의미가 궁금해서 못 참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유료 성경 프로그램과 성경 원어 사전 같은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전과 참고 자료를 좋아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연구한 결과를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검색하면서 간편하게 검색하면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자, 사전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잠언 1장 3절에서 정의롭게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체데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다고 나오네요.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성경은 번역본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번역하는 사람과 번역문을 읽는 사람 모두의 고충이죠.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잠언 1장 3절에서 정의롭게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발음과 공정임을 봅니다. 훈계를 잘 받아들여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의 삶에서는 바르고 공정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잠언 1장 3절 하반절의 앞부분 보고 있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세 가지 특질 가운데 마지막은 정직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함은 평탄하고 매끄러운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평탄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훈계를 잘 받아들여서 사려깊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정직하게 판단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훈계를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드러내는 세 가지 특징은 법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특징들이죠. 그런데 또 그것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외모, 즉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 위해서라도 잠언에 기록된 훈계를 잘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돌려 대주어라. 누가 너를 고발하여 네 속옷을 빼앗으려 하면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들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네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지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말씀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 은혜의 십자가 밑으로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이고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당부하시지만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인간이 온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을 사는 것만이 바른 경건, 즉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인용하시는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은 역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천국 시민의 악에 대한 대응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이것은 몇 가지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이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악이나 어둠에 대한 대적을 분명히 격려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적하다 하는 말도 스스로 대항하다 하는 것보다는 반대편에 서다, 거역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의 말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고 어떤 주문에도 굴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와는 이것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사람의 완악함을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혼이 허용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9장 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5절에 그렇죠.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대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을 더 대적해야만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함으로 나 자신이 취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말씀하였고 베드로 사도 역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세력은 마치 범죄 후에 자신들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했던 처음 아담과 하와처럼 사실상 철저하게 나 자신을 벌거벗겨 수치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접근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늘의 백성은 보이는 세계에서나 없어질 것들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승리는 빼앗고 자신 앞에 무릎을 꿇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약속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가 아니라 웃으며 영원해서 보자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43절에서 45절의 말씀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부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도말하신 이후에는 어느 민족, 어느 인종도 원수로 존재해야 할 대상은 지구상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대항해야 할 대적이 아니라고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상에 원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매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이러한 가르침의 친이본을 보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직 원수 같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된 가장 쉬운 검증은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과 원수가 없고 다만 불쌍히 여기는 대상만 있다고 하면 확신해도 좋습니다. 영의 사람은 원수를 없애가지만 육의 사람만이 원수 맺는 것과 편가름을 좋아하고 하나님과도 원수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새겨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46절에서 48절 부분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천국 시민과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천국 백성의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되겠지만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 분이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온전할 수 있습니다. 썩어질 땅의 가치로만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름으로써 온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본면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의 자세를 순종하고 따름으로 온전할 수 있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을 때 온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지막을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6장 36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천국 시민의 자세인 겁니다. 이제 바로 앞에 또 38절에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바른 이해와 적용이 우리 믿음의 삶을 온전케 한다고 하는 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혼란할 수 있는 것은 인용된 말씀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한편으로만 보면 율법과 주님의 가르침이 상반되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바른 적용이 천국을 만들고 또 그 동일한 말씀의 잘못된 적용이 지옥을 만들기 때문에 바른 이해와 적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에는 분명히 피해를 입힌 사람과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양쪽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둘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며 미움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본으로 삼고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하면 언제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야 화해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에 말씀하셨던 주님은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천국이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무엘은 백성을 지도하고 나라를 지킨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예레미야 15장 1절에 나온 대로 모세의 필적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 그의 어머니 한나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에게는 그를 신앙으로 키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신앙으로 키운 사람도 그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는데 그에게는 한나 외에도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심히 격동시켜 번민케 했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집에 올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사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나에게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아이가 젖을 때자 그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 갑니다. 그리고는 아이 사무엘을 늙은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내가 아무리 서원해서 낳은 아이를 할지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차마 그런 노인에게는 못 맡겼을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도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이를 선뜻 맡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를 맡기고 돌아가는 한나의 뒷모습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맡기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을 사슴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자신의 두 아들도 제대로 신앙교육 못하는 엘리제스다에게 아이를 맡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사랑하는 아이를 드렸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낳은 아이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말에 맡긴다에 해당하는 구절을 cast out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염려를 맡긴 후에 다시 찾아와서 계속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다시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약한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여인이 신실한 자녀를 신앙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